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가리킬 때는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유하다라는 온유한 자라는 말에는 온유함의 성품이 그 안에 함축되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이 내가 온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런 타고난 생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고난 기질과의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온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 흔히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온유하지 못하다. 아니면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 속에서 저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자기가 말해야 할 말도 못하고 자기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왠지 모르게 성품적으로 온유하다, 좀 바보 같다, 좀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온유라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온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와 양보의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삭이 그 아래 살면서 백배 이런 농사를 했는데 백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와 양떼가 많아서 노복이 심히 많아졌는데 그 상황에서 거부가 된 상황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할 때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멜렉 그 그랄 지역에 블레셋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우물은 그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한 중요한 것이 이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또 농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고 했죠. 또한 양떼와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 요건인 중에 하나.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 그들의 삶 자체를 유지하는 데도 힘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조차 아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것이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어떤 요건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바로 이 우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물을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것을 다 메워버렸다고 합니다. 메워버리니까 이제 그 이삭이 아비멜렉의 요청대로 그랄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 근원을 얻게 되니까 20절에 보면은 그 그랄 목자라고 할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자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로대 이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삭의 목자가 발견한 것이죠. 자기 아브라함 때문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샘그론을 얻었는데 그럴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소유권 분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더 이상 자기의 목자들은 다투었지만 자기는 그 분쟁에서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색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와 있다는 이 에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강제로 탈출을 당하다, 빼앗기다, 강제로 빼앗기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그날 목자들한테 그날 목자와 자기들의 목자가 다툼을 당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죠. 몰수를 당한 거죠. 빼앗김을 당한 거죠. 강제로 빼앗김을 당해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냥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한번 다퉜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팠는데도 또 그럴 목자들이 와서 다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라는 말은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것은 사실은 사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대적하다, 원수 이런 의미가 이 신나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대적하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우물 소유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빼앗아갔는지 강탈했는지를 의도적으로 이 얼마나 악한 그러한 그들의 행동들을 나타내주는 말을 이 신나 대적이었다 원수였다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맞서서 얘기합니다. 이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그냥 옮겨버립니다. 두 군데 그런 우물을 팠다가 다 자기들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투지 않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기경을 장소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옮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옮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당신 왜 당신의 것을 당신의 소유를 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만약에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당신 주대도 없어? 당신 말할 줄도 몰라? 왜 당신이 당신의 것을 왜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당하고 손해만 받고 살아?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맞대응을 했다는 이삭이 그랄의 목자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떠한 반응을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의 이삭의 목자들은 조금 다툼은 했었지만 계속 이삭이 보여주는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더 그랄의 목자가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한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그런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고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가 너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는 계약까지 맺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우물을 다 뺏었습니다. 이삭이 살 수 있는 생존의 어떤 터전을 다 빼앗아 버렸죠. 물이라는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삭을 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왔죠. 우물을 다 빼앗아버렸죠. 선한 일만 내게 하며 자기네들이 악한 일을 하고 이제는 선한 일만 자기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계약을 하자, 평화 조약을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그런 어떤 남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우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계약하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고 이제는 뭐 너희가 쌍방간에 너희가 우리를 범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사람이 찾아와서 나하고 화평 평화 조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는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한 사람이 이제는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No more. That's enough. No more. 이게 얼마나 약을 올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겠어요. 여러분과 같으면은 다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마, 이제 전쟁하지 마, 이제 다투지 마, 이제 평화롭게 지내. 이게 평화롭게 지내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약 올리고 분을 내게 만드는 말입니까? 근데 이삭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참고 포기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인내한 다음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당한 이런 요구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삭이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게 조약입니다. 화평, 불가침 조약이죠. 화평 조약을 하는 거죠. 트리디, 피스 트리디죠. 이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평안히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조약이나 계약 같은 걸 맺고 난 다음에 쌍방간에 음식을 나눕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관계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쌍방간에 어떤 득을 위해서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지만 이것은 이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당하는 관계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손해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부당한 요구에 그대로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화평하게 평안히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단순히 인내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참고 결국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유한 삶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 화평케 하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온유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맺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은 있는데 화평하는 것은 없어요. 화평함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그리고 화평함이 있는데 온유함이 있는데 애통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통회 자복하고 정말로 애통해 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살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부당한 대우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은 똑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바보같이 사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바보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같이 삶을 사는 삶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의해서는 바보로 인정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 때 네가 온유한 자였느냐, 네가 화평한 자였느냐, 어떤 평가를 하나님한테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고 화평한 자까지 그런 가게 됩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히 자기의 성품으로, 타고난 성품으로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인내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삭이 이렇게 온유하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참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산 삶이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주신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어떤 타고난 성품으로만 이해하는데,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생내적이다, 어떤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런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부엘사바로 올라갔을 때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에게도 항상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어김없이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신실하신 약속을 너한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기 아버지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에게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맞대응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응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는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그는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6절에 읽을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3절에도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기억시켜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토지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로 자기 그 롯하고 이제 분쟁을 하게 이제 다투게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될 때 이런 말합니다. 롯의 목자가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소유권, 삼촌으로서의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냐고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했을 때 또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바로 포기하고 양보한 다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내적인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타고난 성품보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모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데 근간이 되는, 출발되는 이유가 거기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때로는 손해당하는 때로는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어김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인내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7편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온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지어다. 온유한 삶,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불평이 나옵니다. 분도 나옵니다. 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온유하다는 것을 성품적인 생각으로, 타고난 난 그런 기질이 없어라고만 자꾸만 성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그것은 성품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For they will be called son of God.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화평케 하는 자를 가르쳐서, 피스메이커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팔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곳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삶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이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케 하신 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과 화평케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화평케, 죄와 이 죄의 문제를 화평케 해주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일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관계가 좋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온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맺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삶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별과 하늘과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기 아버지는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는데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 이삭이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인내하고 포기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한테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랄의 이 지역,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 그곳에 있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언제 우리가 온유한 삶을,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까지 피스메이커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애굽으로 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그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삶을 살았을 때 결코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제가 창세기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망가지는 삶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방법은 단순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이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이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 이끌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영에 이끌리면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율법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에 이끌려야지 너희가 육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쫓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는 자의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무엇으로 귀결되냐면은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충성, 온유,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홉 개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작품이 뭐냐면 온유예요. 나의 타고난 기질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타고난, 내가 타고난 기질이 온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유다라면 그것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온유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지시키시는 것은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과 관계하는 온유를 말하는 거지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온유한 자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온유가 되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타고나기를 온유한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 본성적으로 대열질이고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결국 끝이 뭐냐면은 성령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그 중에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온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몇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는 분명히 다혈질이고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자기가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쳐서 그냥 칠 정도가 아니라 쳐서 죽일 정도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완력이 있고 힘이 세고 얼마나 혈기 왕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혈기에 붙들려서 살았던 삶이 그의 젊은 나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서 자기 홀로 있을 때 결국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불이 떨기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신에 철저하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심지어는 자기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고라 자손이 막 대들고 자기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한테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이 덤볐을 때도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온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런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가르쳐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당시에 온유한 사람이 없겠었어요?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모세 말고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온유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온유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우리가 초반부의 사무엘상 보면은 거기서 다윗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었더라. 막 그래서 거기서 막 사자 새끼도 찢어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온유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이게 충만히 임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그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때 자기의 뜻을 사용할 때 자기의 기회를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사울 왕의 쫓김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끊임없이 받고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막 피난하고 그러다가 자기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두 번이나 동굴에서 사울왕이 숨어 있을 때 거기서 자고 있을 때 자기 신하가 들어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기회를 쓸 수 있고 자기 힘을 쓸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리나 힘이나 이런 것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철저히 다 그런 거를 포기해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저가 전쟁에 나가서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런 말을 부하들한테 말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포기합니까? 거기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단 그가 사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사울왕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야. 그러나 나의 손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이끌리는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생각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를 해서 어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성령님의 역사와 아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일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정말 민감하고 내가 성령님의 이끌린다고 하는데 성령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삭 보세요. 다퉜습니까? 분쟁합니까? 분명히 분쟁할 수 있어요. 이삭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어. 내 거니까. 내 아버지 거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판 것이니까 내 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동기와 이유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은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바라보는 것을 원하세요. 싸우지 않고 가져가려면 가져가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부엘사바에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솟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오늘 26장 끝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맹세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고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물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당하고 완전히 바보같이 살았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내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신실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바라봤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처음에 물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제 부엘사베에서 하나님이 다시 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내가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실패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자기가 왕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금방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합니다. 귀에도 쓰지도 않습니다.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바보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마지막 전에 한 번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베드로가 과연 온유한 사람이었나? 그러면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말고였죠.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로 오른쪽 귀를 칩니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뱃사람, 바닷사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 온유, 이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던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자기의 성격대로 급하게 자기의 성격을 표출하면서 자기 마음껏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살았던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강림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격하고 혈기 있던 그가 변화됩니다. 그 베드로가 얼만큼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삶이 잘 기억되고 어떤 삶을 그가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순복한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순종하되 혹은 왕에 있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순복이라는 말은 사실을 복종하라는 말이죠. 사환들한테 권면할 때도 그래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라,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사환들한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언급되어지는 모든 말이 처음서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뭐가 관계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복종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순종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순종이죠. 잘못된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습니다.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는 삶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순복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애매의 고난을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하는 권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도 사도로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네로 때 그 핍박이 엄청날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애매의 고난을 받았겠어요? 종들만 애매의 고난을 받았겠어요? 결국 그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매의 고난을 받는 일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할 때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억울해도 슬픔을 참고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영어 성경에 Because he is conscious of God.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속 연관해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인내, 온유,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근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암만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준 먼저 그 발자취를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고난의 자취죠,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들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에요. 성품적인 온유가 아닌 욕을 받으시는데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힘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사원들에게 권면했을 때 말처럼 우리가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고,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의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얼만큼 온유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였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온유한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할 때 그 온유가 단순한 성품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대열에서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